바울의 로마에서 사람들과 나눈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주제고, 성령으로 권능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두 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23절에 그랬고요. 31절 마지막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비록 성과가 있건 없건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세례 요한과 주님께서 직접 외치셨던 첫 선포의 주제였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에 그랬고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외치신 일성도 바로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무쌍한 이 세상과 반대되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귀중한 과제입니다. 아무리 공의의 통치를 바래도 실현 불가능하고 계속되는 인간의 한계를 인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 세상의 비극을 넘어설 수 있는 것에 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것을 기다리며 탄식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유하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도의 일은 하나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비교되는 알곡을 추수해서 곡간에 드리는 일이 천국의 일이면서 예수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데서 같은 목적임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요, 은혜의 역사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역사를 지속하면서 계속되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이미 받고도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예수도를 거절해 버리는 일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나을 뻔한 사람들로 예수께서 표현하신 대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탄식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한 복인데 그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알지 못함이 나을 것이라는 입장에서도 오늘날에도 이 선언은 다르지 않다, 그렇게 믿습니다. 차라리 몰랐더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겠지만, 알고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군데 말씀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23절에서 25절의 내용은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첫째로 보게 되죠.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적어도 유대에서는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전갈이 없어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부정적인 선입견이 없이 듣게 된 것이 어찌 보면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사실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전제되는 선입견을 갖게 되면 그 먼저 들은 내용들이 은혜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이 로마에까지 전해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들은 날짜를 정하고 바울의 거처하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은 우리의 율법을 파괴하고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지도자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헛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죠. 바울은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뭡니까? 하루 온종일 오로지 하나님 나라 즉 영생의 약속을 증거하고 강론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강론했다는 거지요. 바울은 이미 저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구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율법도 선지서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역사서도 바로 그 초점이 그 화살표가 예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한 예언의 성취였지만 그 약속의 결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어서 거절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이 줄기차게 증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해 왔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나름대로 민족주의적이고 정치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통해 보여지고 증거된 영생에 관한 것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이미 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하는 행동들이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바울은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이 구원하더라고 하는 말이 좀 의미가 깊습니다. 페이도 그런 말인데 참이나 거짓을 설득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저들을 예수님을 알도록 설득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런 강한 뜻을 가지는 낱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저들에게 익숙한 저들에게 아주 익숙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지만 그 결과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4절에 했지만 이어지는 내용이나 또 바울 사도가 인용하는 말씀들을 볼 때 분명히 비관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이런 일은 사도행전 속에서 바울 사도의 어떤 행적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먼저 14장 4절에 보면 그렇죠.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랬죠? 그 다음에 17장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였던 괴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이게 다 뭡니까? 말씀을 듣는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로 유대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오는 반응입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일이죠. 사도행전 역시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저들은 복음에는 반대편에 서는 자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운 일조차도 자신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소화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일꾼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을 역시 보게 됩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가로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5절에 그랬죠. 이런 부정적인 말씀으로 위로를 삼으면서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로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저도 같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까지 와서 구원의 진리를 전하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팽개치는 저들의 좁은 소견과 영혼을 탄식함으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이 첫 부분에서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29절이죠. 앞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긍정적으로, 부언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이 있는가 하면 선자를 통한 예언의 부정적인 응답,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응답 역시 바울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안타까움으로 예언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신다고 해도 백성들은 이미 그 이사야에 전하는 말씀을 거절할 것이기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이사야에게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본래의 말씀이 말이죠. 본래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인용이 되는데요. 이미 다른 소리에 귀를 쓰고 있으면 다른 말을 듣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말을 할지라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세요. 집에서 아 저거 좀 집어달라니까 텔레비전에 눈을 받고 그걸 보고 있으니까 어때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고 간절한 호소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호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좋은 것들에 귀가 팔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교훈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면 탄식함으로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잡다한 온갖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극이라는 거지요.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랬는데요. 이미 세상의 것이 영혼의 것을 백내장처럼 가리고 있다면 봐야 할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눈이 가지만 건성으로 봐 넘기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도 깨달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지요. 특히 27절에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둔하게 듣고라는 표현의 이사야 본문의 단어를 보면 샤만이라는 말입니다. 샤만 히브리어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살찌다, 기름지다, 뚱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너무 뭡니까? 비대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세상적인 것에 비대해져서 옴짝달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표현을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에 경계를 주시면서 사용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둔감해져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에 민감하지 못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세상의 것들로 비대해져서 영적인 판단이 둔해진다면 역시 탄식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의 더욱 비극적인 상태는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7절 하반절 그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물며 택한 자의 구원을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표현은 요즘 얘기처럼 행여 예수 귀신 씨일까 염려하는 것처럼 돌이켜 하나님께 붙잡힐까봐 오히려 염려하는 저들의 완악함을 반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 예전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28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해야 할 것임에도 하나님께 바로 잡힐까, 바로 사로잡힐까 염려하는 완악함은 저들이 참으로 저주받기 위한 준비된 안타까움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도 이 비극적인 사실을 비극으로 끝내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번져가게 되었다는 은혜로운 고백으로 이 이야기를 이끌어갑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거든요. 28절에요. 이러한 논리로 역시 로마서 11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죠. 참 감람나무 중에서 얼마가 꺾임으로 거기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 그런 표현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구원 진리에 둔감해지거나 은혜를 은혜로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약속의 생명을 넘치도록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난해주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요. 뭐라 돼 있어요? 29절에 없음 돼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난해주로 처리된 내용이 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모두가 다 본문에 들어있어요. 다만 NIV라고 하는 신국제역만 우리 성경처럼 난해지로 처리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이나 또는 리바이즈 스탠다드 버전이나 전부가 다 본문에다가 삽입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인 즉슨 뭐냐 하니까 그가 이 말을 마쳤을 때에 유대인들은 저희끼리 서로 많은 논쟁을 하면서 떠나갔다 하는 내용이에요. 바울의 말씀이 결국 바울에게는 대항하지 못하고 그것이 서로 간에 논쟁을 일으키며 복음을 들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뭡니까? 싸움으로 흩어지는 비극적인 모습이죠. 결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임을 흩어서는 안 되겠죠. 세계 모든 사람들로 화평을 이루는 말씀을 듣고도 분쟁으로 나아감이 비극이었다는 거지요. 역시 은혜를 은혜로 소화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0절 31절 두 절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로마에 마련하신 바울의 역할을, 바울은 이제 로마의 죄수로 갔지만 죄수가 아닌 당당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것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을 보는 것이요.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는 결국 세계 중심인 로마에 가 있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됨을 기록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의 증거가 불충분한 바울의 고발은 결국 자신들의 패소가 분명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바울의 상소이나 재판에 상관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바울은 온 2년 동안 감옥이 아닌 새로 얻은 집에서 복음에 관심을 갖고 바울을 찾는 무슨 일로 로마에 왔든지 이 로마에 머물거나 거쳐가는 사람들을 인종이나 계급에 관여하지 않고 복음을 나눠주는 일을 계속할 수 있음을 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여기 중요하죠. 다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동찬이 형제나 성동 형제나 가리지 않고 다 영접해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무슨 모습으로 갔어요? 죄수의 모습으로 갔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서 돈이 나서 셋집을 얻고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긴 하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로마라는 데가 세계 중심이다 보니까 요즘 전세값이 얼마나 뜁니까? 아마 집세가 비쌌을 거예요. 로마에서. 그렇지 않았겠어요? 부산보다는 서울이 비교되지 않게 비싸잖아요. 그때 당시에 뭡니까? 세계 서울이 로마거든요. 많은 전세금을 들이고 아마 세를 얻었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는가?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빌립보 교회 같이 기꺼이 사람과 물질을 로마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보내는 교회들의 후원으로 가능했을 것이라는 내용이 설득을 갖습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열을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11장 8절의 기록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 처음에는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교회들로부터 요즘 말하는 뭡니까? 서포트, 지원을 받아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는 거지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있는데 복음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은 거절치 않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만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구별하고 나눌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도 제한되지 않으며 예수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것을 의지하는 누구에게든지 능력과 효력과 구원을 나타냅니다. 이게 확신이죠. 그런 이유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3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드디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그게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라고 돼 있어요. 라는 감격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에는 그동안 수없이 그를 방해했던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에베소의 은감색들도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는 세계를 향한 것이고 그것은 적어도 예수도의 희생의 열매이며 가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과는 완전히 다른 로마의 법도 율법을 안다고 그동안 수없이 바울을 정죄하며 방해하던 같은 동족 유대인들도 당시의 최고의 추앙의 대상이었던 헬라의 철학자들도 방해하지 못한 것은 복음의 후원자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고 오늘 우리도 같은 권세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과 효력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정지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약화되지 않을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도를 증거하는 일에는 성령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약속대로 저주를 받겠지만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권능으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그 약속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있는 전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역시 여기에 대해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행전, 즉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증거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할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외에 성경에는 모든 것을 다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부수적으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복음에 긍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복음에 대한 거절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그것 또한 예언서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데서 비극적이고 부정적인 말씀이 응답이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을 듣고도 부정하는 사람들께서 보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무리 속에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충만히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 복음의 증거에 반항할 어떤 세력도 이 우주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바로 복음을 가지고 외치는 그들을 대항할 세력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요 약속임을 우리가 오늘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과 권능으로 이 교회는 마지막을 향해서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우리가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행할 때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계속 성령의 행전을 기록해 갈 수 있는 또 우리의 교회 속에 이 성령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갈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